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2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일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더욱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임했음을 증거케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올바로 순종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1장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의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또 그 한나 말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 또 그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보는 것이 사무엘상의 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당시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흠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서부터 보면 그 두 아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많이 듣게 되면 이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버지, 그래서 그 잘못된 아버지가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도 그 엘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도 제사장으로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특히 1장에서 즉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시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1장에서 즉 1장의 엘리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현실을 나타내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잘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 왕을 봐도 다윗 왕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 다윗 왕도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러나 예표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참 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다 죄인들이고 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다참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보내졌지만 참 선지자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고, 더 이상 선지자가 없고,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이루시는 현실들을 배우고 그리하여 그 현실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배우지만 그러나 예표 수준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도 이런 수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서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10절서부터 16절까지 읽으면 한나하고 얘기하는 그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에서 한나의 그 진정한 마음, 즉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편안, 영어로 peace를 엘리가 내립니다. 17절을 읽어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편안을 내리고 또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나는 엘리를 통하여 앞으로 올참 제사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한나가 엘리한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여종이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바라는 것으로 말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한테 그럽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한나입니다. 그 엘리가 갖고 있는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올참 제사장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그런 참 제사장을 예표하는 인물로 편안히 가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혈루증 있는 여인을 고치고도 편안히 가라. 지금 엘리가 하는 똑같은 말인데. 그러나 이렇게 엘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당시에 사는 한나도 그 엘리, 그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 이제 앞으로 올참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은 엘리는 참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구약의 끝남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가 구약의 끝남을 구약 중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가 들어옴을 이제 또 구약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또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구약의 끝을 엘리를 통해 보고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의 시작을 우리가 예표 수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은 이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의 이야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눈물과 고통에서 찬송과 평화로 변하는 한나.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를 또그 한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읽고 결론이 그래, 나도 한나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든지, 특별히 아이가 없는 자들이 한나 이야기에서 한나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한나 이야기를 통해 아이 없는 가정에 아이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참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도, 그리고 한나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이를 끝까지 못 갖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한나를 통하여 그런 소망,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가 끝까지 없는 집안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고,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한나 수준에 못 미쳐서 못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없어서 슬픈 것도 지금 슬픈 건데, 거기다가 옆에 기독교인이라는 형제 자매라는 것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뭔가 잘못했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네.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지금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게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내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러면 저참 잘못해서 저런 거를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번 가보서 우리 그거 조금 얘기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 제자들이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 당시.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히려 이제 그 장님된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거다.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잘못 이해된 한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 이해된 한나를 버리고 성경에서 참으로 보여주는 한나를 구원 역사 중심으로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 내가 겪고 있는 세상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felt need.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책을,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가 무슨 화내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고쳐줄 거나 그런 해결책, 그걸 성경을 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서 가르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런 거에 해결책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물론 올바르게 이해가 되면 그런 거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입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사용하시면, 그러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 문제. 이거 해결해달라. 그것도 세상 문제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겪는 세상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성경을 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네 지금 아이가 없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이런 식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세상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 부인 문제? 이런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믿으면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남편과 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성경. 오히려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많은 원수들이 생길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즉 그런 문제들, 즉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에 자기가 최고로 중심이 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중심입니다. 내 문제들이 포커스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좀 기분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에 전혀 지장이 안 갑니다.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세상 문제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는 데에 참여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전부 자기에 초점을 맞추니 그런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성경도 전부 그런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세상 책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책들은 그런 걸 해결해 주려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그죠? 세상 책들.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 그저 자기. 그래서요, 그 자기 문제, 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 자기한테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이러고들 삽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내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는 지금 그 뜻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참 역사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제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나 중심, 내가 최고로 중요한 것 같이 내 문제 해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한나를 올바로 이해하면 이제 기독교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같이 공부를 하자고요. 한나는 그저 많은 세상 문제들 가진 한 개인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 우리 이 사무엘 상을 공부하기 전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한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래서 또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또 힘도 능력도 없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의 삶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자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은 죄에 빠져서 망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문제와 온갖 고난과 핍박으로 사는 것으로 벌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한 번만 읽고 가죠. 고린도 전서. 여러분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천한 것이요, 멸시받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지금 약한 것이요, 세상에서 잘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라.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하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쓰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보 같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천한 것들을. 이게 싫으면 기독교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얻자. 이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는 기도하여 엄청난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그 능력을 더욱 크게 보여주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능력 달라고 했거든요. 병 좀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능력을 달라 해서 그 능력을 세상에서 지금 자랑하겠다, 과시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노라.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복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심하고 모자란 것을 기뻐하고 삽니까? 정말 내가 한심하고 모자르고 밥통 같은 것이 인정이 됐으면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조금도 내가 아니다. 왜 나는 벌써 모자라고 약하고 천하고 한심한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내가 잘했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거 아니야? 내가 잘해서.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정말 글자 그대로 천국과 지옥 차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죽어도 안 됩니까? 글자 그대로 죽어도 안 됩니다. 예, 왜? 우리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진리는 그저 설교 때나 얘기하는 거지. 살 때야, 부하. 아, 세상이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잘 살지. 근데 그게 이왕이면 잘 살지가 그래도 잘 사는 게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그래도 못 사는 것보다 좋다는 뜻인데 성경대로 하면 이왕이면 못 살집니다. 둘 중에 초이스가 있으면 못 사는 걸 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애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야! 목사님이 들으면 혼난다. 제가 야 목사님이 들으면 싫고 혼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면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는 거냐. 제가 뭔데? 제가 싫으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싫어해서 하지 말자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제 보자고요. 분인나의 반대가 한나인데, 분인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였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봐라,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고, 너는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 안 하는 거냐, 이 말 아니에요. 자기 자랑으로 삽니다. 분인나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산의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무엘. 사무엘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죠. 사무엘도 기적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끌고 들어오는 인물로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립니다. 한나는 아이를 기다리며 옛것의 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한나는 그 한나의 찬송,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 한나의 찬송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찬송을 읽어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찬양합니다. 즉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즉 한나는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산의 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므로 그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이제 옛것이 끝나고 새것이 시작되는데 즉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옛것의 끝을 기다리고 새것의 시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을 기다리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구약서부터 온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의 아이 태어나는 즉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산의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개인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바랄 거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야, 세상 것으로 자랑하금은 육체적인 자랑을 하면 너희 누구보다도 난 자랑할 게 많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나는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다. 엄청난 대학교도 가고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난. 그런 내용 아니에요. 벤자민이 그 지파에서 태어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 잃어버렸다. 왜?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사내 아이를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으로 삽니다.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그 한나의 그 기도 내용,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즉, 사내 아이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 약속 앞에서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사내 아이가 태어날 약속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슬퍼 안 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잉태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더 이상 슬퍼 안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아담 때부터 그 약속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참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기쁨이 그 산의 아이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몇 명이 이런 설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산의 아이를 기다리며 그 산의 아이로 인하여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그 산의 아이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이브입니다. 이브. 아담과 이브. 창세기 3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그 뱀이죠,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하여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뭘 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뱀도 그 산의 아이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를 통하여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사탄을 물리치리라. 이 말 아닙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믿음으로 사는데, 즉 산의 아이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이불을 하와라 이름을 졌는데 뭐예요? 산자의 어미다. 즉 아담이 알아요. 너희가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자를 통하여 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사탄을 물리치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둘러보니 자기 부인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통해서 그 산의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산자의 어미다.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산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태어난 산의 아이라 이 뜻 아니에요.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가인.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아벨 실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산의 아이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하여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종합해서 기다리는 게 그 산의 아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름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즉 행위가 아니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어주는데 1장 20절에 보니 사무엘이 뭐예요?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즉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한나는 아이를 가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이 세상으로 갖고 나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사무엘. 이제 한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걸 바치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빈정댐을 받고 욕받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이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제 더 큰 목적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 목적에 자기에게 최고로 귀한 그 아들, 자기 생명 같은 아들 다 바치는 겁니다. 한나를 보면 이브도 생각나지만 또 신약의 마리아도 생각납니다. 마리아도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볼 한나의 그 기도와 찬송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와 찬송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작도 비슷합니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고 시작하는데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고 시작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내용 하나도 없고 사무엘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2장 10절 마지막에 한나의 찬양의 마지막 10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즉 한나의 이 찬송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참 성화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궁극적으로 뜻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보죠.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6장.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개인적인 내용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의 내용입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 주기도문이 완전히 다 눈에 보이게 성취달라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것이 다 완전하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풀었었죠,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즉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고, 완전하게 악에서 구하고, 즉 뭐예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망함입니다. 즉 한나같이 옛것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새것이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나같이 그 한 분의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의로운 삶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함과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이 갖는 관심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니면 결국 이 세상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즉 여러분의 종교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계십니까? 구질구질한 세상 종교로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들 같이 살 것입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부모는 압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이빨도 상하고 배도 아픈데. 근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저 달랍니다. 그런 땡깡 부리는 아이같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나한테 나쁜 것인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인지 모르고 땡깡을 대며 달라고 합니다. 더 좋은 다른 세상을 줬는데도 그건 좋은지도 모릅니다. 사탕 먹지 말고 야채 좀 먹어. 엄마는 압니다. 이 야채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땡깡 부리는 아이는 싫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 같이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마음이요, 기독교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초점을 안 가지고 계시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용한 목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그 산의 아이. 우리는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받았습니다. 이 한나는 약속만 받고도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는데 그분 자체를 소유하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는 성경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나는 그 한나의 삶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의미나 목적이 한나에게 성경에서만큼은 한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나가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상 여 앞부분인데 그 외에 한나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그 한나의 모습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삶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예수님밖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거 해결이 안 돼서 슬프고 디프레션 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의미입니다. 한나,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한나. 그냥 다들 자기들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나를.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알아요. 그가 취한 줄 알아요. 취했다. 하나님한테 취해버렸는데. 너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이 뜻이죠. 분인 나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원하는데 자기는 얻고 한나는 못 얻은 걸로 착각하여 한나를 업신 여기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하여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 한나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낫지 않느냐? 한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전 세상이 한나를 이해 못합니다. 빈정대고 업신 여기고 욕합니다. 뭐 그따위로 살라 그러냐. 예수를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아유 예수쟁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취한 줄 알고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뭐냐 저게? 저 바보 아니냐? 저 바보 아니냐? 세상에서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조금만 속이면 이익이 있을 텐데 그지 그것도 못하고 저 바보 아니야? 아무도 이해를 못해줍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도 이해 못합니다. 엘가나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바보라 그러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바보입니다. 아니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살자는 겁니다. 물론 때에 때에 또 실패하겠죠. 또 세상이 좋겠죠. 그래서 또 세상에게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참 추잡하게 또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금 못 누리면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예천입니다. 예수님과 천국. 저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같이 이제 남편은 이해 못해주고 또 경쟁자는 나를 갖다 비방하고 뭐 억심력이고 또 종교인들은 내가 뭐 취한 줄 알고 뭐 저 따위로 믿어 이렇게 하시더라도 한나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여지 마시고 잠잠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말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보들의 모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그런 양같이 그 억울함에 그 고난과 핍박에 그 아픔에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아요. 뭐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한나같이 즉 더 나가서 예수님같이 조용히 그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바보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이렇게 살겠는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 천국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약하여 천국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워 부끄럽게 되어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 크게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조용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기쁘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